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7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르앗 여아람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르앗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의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네, 말씀으로 에벤에셀이라 하리라 이런 말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앞장의 내용들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부분 이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상황이 아주 좋지 않았죠.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각각 에벤에셀과 아벡에 진을 치고 서로 대치하고 전쟁 중이었는데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천 명이 전사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패한 거죠. 한 번 전투에서 4천 명이 전사했다. 이거 참 충격적인 패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오자 이런 어떻게 보면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오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법궤 자체를 미신처럼 또 부적과 같이 섬기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가져왔죠. 그래서 이제 승리할 거다. 법궤가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주 엄청난 환호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랬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은 그 후에 전투에서 3만 명이 전사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륙했다 이런 뜻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에서 3만 명의 전사자가 나왔다. 이거 참 대단한 그 실패가 있었던 거죠. 끔찍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상징인 법궤까지 가지고 왔는데 이스라엘에 이런 실패가 있다. 참 이게 믿기 어려운 이런 일인 거죠. 성공하고 승리하기보다는 3만 명이 죽는, 거기다가 법궤까지 빼앗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 두 제사장이 거기서 전사를 하게 되는, 법궤도 빼앗기고 또 차세대 리더도 죽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도 넘어져서 죽는, 그야말로 이게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이 된 거죠. 이 현재 상황을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아, 이스라엘은 이제 소망이 없다. 뭐 법궤도 빼앗기고 3만 명이 죽고 또 제사장도 죽고 대제사장도 죽고 뭐 나라가 뭐 완전히 엉망진창이고 이제는 끝이다. 소망이 없다. 이렇게 할 그런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렇게 참 소망이 정말 없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절망이, 아 이제 끝났다, 아 이제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바로 다시 회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참 이게 놀라운 거죠. 첫 번째는 이 미스바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사람은 소망을 잃어버리고 가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때에도 하나님은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거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좀 실패하고 내가 좀 어렵고 내가 좀 힘들면 하나님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좀 실패하고 또 이렇게 좀 상황이 안 좋아지면 하나님도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더 나아가서 뭐 이 세상이 타락하고 뭐 정치가 엉망이고 혼탁하고 온갖 범죄가 가득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도 그럴 거야, 하나님도 실패하셨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이 세상이 무너지고 또 정말 가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 자체를 절대로 다른 것에 빼앗기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다른 것에 빼앗길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안 되겠다, 아 이거는 소망이 없어, 가망이 없어, 안 돼 이렇게 할 때도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때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지, 물이 바다를 완전히 덮어버린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이 세상이 이렇게 패배하고 어떻게 보면 법궤까지 빼앗겼잖아요. 야, 이거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런 순간에 하나님 일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하시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모함을 주심으로 회복의 길을 열어가신다는 거죠. 이 사모함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회복의 첫 단추입니다. 회복을 열어가는 이 첫 문이 바로 이 사모함이라는 것이죠. 사무엘서 4장에서 이제 앞에 법궤를 빼앗기고 다시 그 6장에 법궤가 이제 블레셋에서 뭐 어떤 재앙을 통해서 다시 반환이 되죠. 그런데 원래 있던 실로의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벳세메스에서 기랏 요아림 또 아비나답의 집에 두게 됐죠. 그렇게 몇 년 있었느냐? 20년 있었어요. 20년 동안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빼앗기고 나서 몇 년이 지났냐면 20년이 지난 거예요. 20년 동안 법궤 없는 제사가 지금 행해지고 있는 그런 때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언제부터 계속됐었냐면 법궤를 빼앗기기 이전에 엘리 제사장 때부터 이런 현상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사무엘서 그 앞에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또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성경이 참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 말씀을 보면 참 이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죠. 또 장막도 있고 법궤도 있고 제사도 있고 섬기는 사람도 있고 다 있는데 없는 것이죠.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다른 게 다 있는데 정작 있어야 할 말씀과 그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어떤 이 역사들, 이상들 그런 것만 없는 거예요.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또 말씀도 전하고 또 뭐 기도도 하고 하는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말씀 없는 예배를 드리고 꿈과 환상과 비전이 없는 그런 기도와 예배와 감동이 없는 신앙생활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엘리 시대 때 그렇게 하고 있다가 법궤를 빼앗기고 2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20년 훨씬 지나서 한 3, 40년 동안을 이렇게 지낸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시대가 숨막히고 메마르고 답답하고 그런 시대였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 아모스서 8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이런 기갈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 기갈의 때가 지금 임한 겁니다. 전쟁에 패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양식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물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싸움에 좀 패할 수도 있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원수가 이 땅에 천몸에 오고 뭐 좀 어렵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게 바로 기갈이다. 이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문제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정말 진정한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이랬습니다. 돈이 없는 게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정 문제, 또 진로 문제, 건강 문제 해결해야죠.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 정말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을 정말 심각한 상태로 기갈한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뭐냐,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인 기갈, 말씀이 없는 예배, 예배를 드리지만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도를 하지만 감동이 없는, 오랫동안 정말 내 영혼을 풍성히 채워주는 어떤 생명력 있는 그 영적인 회복이나 또 하나님의 역사나 또 역동함이나 또 마음에 어떤 그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나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이나 이런 게 없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가무로 메마른 땅과 같은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지금 상황이 보여지는 그 현상이 뭡니까? 영적 기갈에 보여지는 현상이 바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소망이 없는 이런 때를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때 하나님께서 부흥의 기회,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신락 같은 희망을 주시는데 그럴 때가 언제냐? 그럴 때가 언제냐? 시간이 오래돼서 다시 주어지나? 그것이 아니죠. 7장 우리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사모함이 주어지게 됐다는 거죠. 사모함이 이 백성들 속에 임해진 거예요. 몸이 건조하고 감동 없고 형식적이고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신앙에 길들여진, 어떻게 보면 종교화된, 화석화된, 굳어져버린, 매너리즘화 돼버린, 형식적인 그런 이 가운데에 다시 한번 살고 싶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만나고 싶다, 이런 사모함이 이 백성들 가운데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참 이게 큰 은혜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 이런 영적인 갈망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전에 한번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홍해를 어떻게 가르셨는지, 우리 백성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 이미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죠. 예전에 만났던 그 처음 사랑 다시 한번 회복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청년부에서 지난번에 우리 거제도의 성탄절에 선교를 갔었죠. 3년 동안 갔었는데요. 그 가운데 있었던 목사님의 간증이 그렇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거제도 지역이지만 한 20년 전만 해도 그 지역에 사람 인구가 많았다고. 그래서 20년 전에 본인의 그 거제도 교회에서 아이들이 많아서 중고등부 애들이 와서 연극도 하고 발표회도 하고 성탄절에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예배들을 항상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아이들도 없어지고 이제 백발이 성성한 어른들만 남으니까 성탄절이라고 해서 특별히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성탄절이 어떻게 보면 빛이 없는 성탄절이었다, 그런 고백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쁨의 교회에서 와주셔서 이렇게 성탄절에 같이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는 것이 예전에 드렸던 그 기억들이 다시 기억나고 예전에 밝혔던 그 빛이 다시 밝아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거제도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내년에도 와라. 가자마자 내년에도 와라. 지금 방금 도착했는데 내년에도 와라. 뭐 그래서 그래서 그 올진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그래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 마음에 사모함이 있는 거죠. 간절한 다시 그런 그 예전에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모습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전에 다시 자기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들 다시 한번 부어줬으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으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했으면, 진정한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그런 마음의 갈망이 막 솟아나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부흥의 사인이라는 것이요. 반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바로 영적인 무관심. 무관심.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다, 이런 말이 있죠. 아무 관심이 없어요. 다시 회복하고 어떻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맨날 드리니까, 예배 드렸으니까. 이게 참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어떤 무서운 말씀하죠.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다. 네가 차든지 뜨겁지든지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그랬어요.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라.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뭡니까? 차가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미지근한 게 문제예요. 영적 기갈은 차가운 게 아닙니다. 미지근하다. 미지근한 것이 예수님이 볼 때는 토해버리시고,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는 있는데 뜨겁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고 하고 있는데 그 마음에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뜨겁게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시 우리 심령 속에 그런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사모함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심 마음 속에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정말 이렇게 무미건조한 이런 신앙들 다시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시 만나주세요. 다시 한번 저에게 참 이런 회복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일에 한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성막에서 섬기고 준비시킨 사무엘 한 사람을 세우셔서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이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에는 한 사람을 세우죠. 엘리 시대가 끝날 때 또 엘리 같은 사람이 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한 사람, 사무엘을 세워서 부흥의 시대를 열어가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상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이제 우상을 버리게 하는 겁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아주 소중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모한다고 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지만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게 해요? 세관에 앉아있으면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저절로 되지 않죠. 그래서 사무엘은 사모함으로 마음이 간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절에 보시면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의 사모함이 진실이다면, 너의 사모함이 정말이다면 뭘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방신과 아사롯을 너희 중에 제거해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만을 섬기라. 그러면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속 하나님이 너에게 너가 돌아오려거든 계속 사모해, 더 사모해,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첫 번째 해야 될 실제적인 자기 삶의 어떤 변화와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상을 제거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더 헌신하고 더 예배하고 더 찬양하고 말씀드리고 헌금드리고 헌신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네 안에 뭐라고 했었냐면은 여기 보면은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서 그러니까 너희에게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아직 사모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 안에 우상이 있는 거예요. 이방신들이 있는 거예요. 아스다롯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좀 새롭게 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 우리 2026년 이제 새날이 밝은 지 이제 아예 열흘이 안 됐죠. 새날이 되면 어떡합니까? 막 뭔가를 하고 싶은 결단도 하고 새롭게 하고 사모함이 막 생기잖아요. 사모함이 생기는데.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이방신들이. 이방신과 아스다롯이들. 이방신들. 하나님 외에 여기 보니까 이방신들이라고 했어요. 많이 신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느덧 그 안에 이방신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은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니까 이방신들이 믿고 신뢰하고 이방신들이 따르고 있던 그 신들을 똑같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방신들이 신뢰하고 이방인들, 이 세상 사람들이 믿고 이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고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고 그런 도구들, 신처럼 섬기고 있는 것들, 그것이 믿는 성도들 안에도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믿고 신뢰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것을 믿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아스다롯이다 그랬어요. 특별히 아스다롯을 제거해라. 아스다롯은 가나안 지역에서 널리 숭배하고 있던 전쟁과 풍요와 사랑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통상 바알의 아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던 전쟁의 위협과 먹고 사는 풍요를 상징하는 이런 신이 바로 아스다롯이에요. 가장 바라고 의지하던 그 신, 그거 제거하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이것이 부흥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의 결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하면 건져내리라. 누가 건져내십니까? 하나님이 건져내신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열정과 사모함에 달려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가운데 있는 우리 안에 내면을 자리잡고 있는 이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건지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흥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우상들, 그것이 첫 번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4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들과 아스다로 제거하고 요함만 섬기는 이런 어떤 결단,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놀라운 순종과 결단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마지막 세 번째는 같이 모이는 집회를 열었다는 거죠. 사무엘이 사모함으로 나가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실제적인 삶의 변화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5절에 보시면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같이 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모여서 여호와께 너희를 위해 기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스바라는 장소는 사사기 시대 때 자주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였던 그런 장소입니다. 집회했던 장소예요.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기도 집회를 하겠다는 거죠. 같이 모여라.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함께하라. 이런 집회를 여는 거죠. 이게 어떤 회복이나 역사는 이 사무엘이 그냥 너희들 알아서 각자 처한 곳에서 기도하고 신앙하고 큐티하고 그래라 그렇지 않았죠. 성회로 모이라. 한 자리에 모여라. 우리말로 하면은 이렇게 금요 HR예배, 주일예배, 또 특별히 여름에는 여름 수련회 이런 것처럼 특별 집회를 하라는 겁니다. 특별 집회로 모여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성경은 특별히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알아서 각자 그냥 알아서 예배해, 알아서 네 개인적인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죠. 절기마다 특별한 날을 정해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함께 모이는 그것을 하라고 말씀, 성회로 모이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왜 모이라고 하셨겠습니까? 그냥 각자 하면 되는데 번거롭게 왜 모이라고 하셨겠습니까? 모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모이라고 하신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두세 사람이 모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 함께하리라. 모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부흥과 회복은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모임과 부흥과 회복은 항상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찬양할 때,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함께 모여서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깃고 여호와 앞에 물을 붓고 종일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회개하면서 이런 기도의 집회를 한 거죠. 그다음에 회개의 집회를 한 거죠.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부었다. 구약에서 물을 부어서 제사하는 방법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뒤에 보면 기도하고 회개하고 금식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떤 국가적인 애도와 애통함, 슬픔을 상징하는 거죠. 물을 붓듯이 우리의 마음을 쏟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회개합니다. 애통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나가서 함께 모여서 결단하고 국가적인 회개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부흥은 그냥 우리가 사모함 가지고 괜히 잘 되고 괜히 뭐 성공하고 괜히 좀 뭐 이렇게 뭐 형통해지고 뭐 좋은 일이 생기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정말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모였을 때 같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립니다. 다스리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의 영적 리더십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있을 때, 한 말씀에 순종할 때, 한 영으로 기도할 때, 회개할 때 사무엘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영적 질서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년에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가 되게 하는, 영적인 하나가 됨, 하나가 됨의 어떤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미스바의 대각성 운동,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 된다는 것이 어떤 구호와 또 어떤 선포와 단순히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사모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같이 모여 회개하며 주님을 찾을 때 그때 우리 백성 가운데 영적인 하나됨의 역사가 그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이제는 에벤에셀의 승리 역사가 이제 주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한 3, 40년 만에 간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얼마나 감동스럽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련회 때 은혜 막 받은 거예요. 같이 모여서 막 사람들 막 눈물 콧물 쏟고 막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막 하나님께 부르짖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막 충만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한쪽에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모인 것을 딱 들은 그 순간, 모여서 뭐 했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순간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때 이들이 모여서 뭐 전쟁 준비를 한 것이 아니잖아요. 싸울 준비를 한 것이 아닌데도 어떤 영적 부흥,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회복, 다시 하나님을 섬기려는 결단, 이럴 때 원수들이 그때를 노리는 거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회복하면 그 순간에 모이는 마치 다윗 왕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 블레셋 군대가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다 함을 듣고 바로 모였죠. 바울부라심에서 이런 부흥하고 새롭게 되는 그 시즌, 그 타이밍에 정확하게 악한 자들이 어김없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단을 하고 회복하고 또 은혜가 주어지고 깨달아지고 새롭게 되면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이 그걸 가만히 두지 않는 거죠. 내가 좀 회복되고 결단하고 은혜 받았는데 더 안 좋은 일이 생긴다, 원수들의 공격이 더 심하다, 그것은 정상이라는 겁니다. 원래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걸 보고 딱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우리를 불에서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렇게 했어요. 참 이 기도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바뀌었죠. 기도가 바뀌었어요. 옛날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 이러려고 우리를 모이게 했습니까? 하면서 근데 이럴 줄 알았어. 하면서 와, 가만두지. 왜 미스바로 모에게 갖고 우리를 죽게 하느냐? 뭐 이렇게 막 했을 것 같아요. 막 예전 막 돌을 들어서 사무엘을 막 치려고 하고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결단하고 하니까 완전히 기도가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그러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아주 바뀌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그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바뀌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그래서 쉬지 말고 부르짖어라. 이 말도 좀 약간 웃기죠. 그래서 자기는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사무엘에게 당신은 쉬지 말고 기도. 당신은 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기도를 하라고 부르짖어서 그 다음에 뒤에 말이 더 대단해요.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하소서 그랬어요. 와, 대단하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야, 이런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지금 이 사람들은 모여서 집회하려고 모였잖아요. 같이 회개하고 막 기도하고 그러고 있는데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런 순간에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기도 요청을 한 겁니다. 근데 갑자기 뭐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이 사라진 겁니까? 아, 두려움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렇지 않죠. 7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였어요. 두려웠어요. 두려웠지만 뭐라고 하면 두렵기는 해요. 두려움의 감정이 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이 자기를 지배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럼 두려움을 어떤 어려움이 있고 위협이 있을 때 두려움이 있다. 당연히 두려워야죠. 무섭기도 하죠. 그러나 오히려 그 두려움의 때를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 이것이 뭡니까? 바로 회개의 열매고 부흥의 열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 부흥과 회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죠. 무엇입니까? 부흥하고 회복하는 것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회복과 부흥의 때 더 어려운 일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미스바에서 막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기도하고 막 했더니 블레셋이 갑자기 다 전면에서 아무도 없어지고 막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심각한 위협이 생겼어요. 없었던 블레셋의 공격과 같은 큰 어려움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을 기도로 돌파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바로 이게 뭡니까? 이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거죠. 내가 뭐 좀 잘 되고 사업 성공하고 뭐가 좀 뭐 좋은 대학 가고 그런 것이 부흥이고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회복은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때, 어려움의 때, 두려움의 때가 있지만 두렵기도 하지만 그 모든 일들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주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두렵지만 겁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런 어떤 단순한 믿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주실 것이다. 블레셋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부흥이라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9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사무엘이 어린 양을 가져다가 뭡니까?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거죠. 온전한 전적인 예배.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확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부르짖음에 그랬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크게 기도한 거죠. 이런 영적 전투의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부르짖을 때 주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10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이렇게 했어요. 번제를 드릴 그 순간까지도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해 보면 번제를 드릴 그 순간까지도 뭐 어떤 조짐이 없었어요. 갑자기 그 뭐 어떤 블레셋이 갑자기 없어지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도 위협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고 또 금식했잖아요. 하루 종일 금식했잖아요. 뭐 싸울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전쟁할 준비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도와주시는가? 참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언제 도와주십니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때 도와주십니다. 저 멀리 있을 때, 안 보일 때, 정말 그 저쪽에 있을 때 그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싸우려고 바로 눈앞에 왔을 때, 바로 그 앞에서 뭔가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 찰나의 순간에 블레셋이 오기 바로 전에 그때까지도 위협이 사라지지 않았지만 백성들이 끝까지 신뢰할 때 그때까지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그때까지 의심하지 않고 블레셋이 가까이 와서 나를 지금 덮치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나갈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역사해 주셨습니까? 큰 우레를 바람에. 우레라는 것은 천둥을 말하는 거죠. 블레셋 진영에 큰 우레가 이게 친 거예요. 우리도 가끔 이 여름철에 보면은 뭐 소나기가 번개가 치면서 우레가 하늘이 막 쪼개지는 것 같은 그 이런 천둥이 칠 때가 있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갑자기 막 하늘이 막 쪼개지는 것 같지. 꽝 이렇게 치면은 정말 이게 무섭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뭐 건물 안에 있어도 무섭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 들판 한가운데 백성들이 거기 있고 블레셋 진영이 들판에 있겠어요. 들판에서 번개가 큰 우레가 천둥이 그 가운데 꽝 이렇게 울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순간에 블레셋 진영이 뭐 아비규환이 된 거죠. 갑자기 막 큰 천둥이 치고 그 가운데 내린 겁니다. 구약에서의 천둥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애굽을 심판하실 때도 천둥 우레를 발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어떤 강권적인 역사로 그 일로 블레셋이 크게 어지럽게 되어 이스라엘 승리가 주어지게 된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그저 전쟁에 이겼다. 이게 뭐 잘 생각해 보실 때 그냥 천둥이 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다. 단순히 그것만을 생각하면은 그냥 이겨서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의미를 넘어선 거죠. 뭐냐면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3, 40년 동안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없었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상실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때도 번제 드렸죠. 온전한 번제 드렸습니다. 그때도 금식하고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아무 일이 없었어요. 이상이 희귀했어요. 역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금식하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드디어 하나님이 천둥과 같이 그들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상이 희귀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다 보여지는 것이 없고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미스바 들판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받겠죠. 모든 백성이 들판에서 블레셋 백성들에게 임한 천둥 소리를 다 들었겠죠. 강한 우레가 그 가운데 임하는 걸 다 받겠죠. 그걸 보면서 와, 우리 이겼다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의 감동이 주어졌을까요? 드디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이런 그 우레 소리는 블레셋에게는 심판의 소리가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다시 역사하신다는, 다시 역사하신 것이라는 회복의 소리. 하나님이 다시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임하셨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일하신다. 천국 나팔 소리 같은 그런 우레의 소리가 바래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극적으로 승리하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로 한 것이 없습니다. 뭐 했습니까? 가서 그냥 회개하고 사모함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주님 앞에 물을 붓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신앙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구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하게 하십니다. 12절에 보시면 그래서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이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승리한 그곳에 돌을 세워서 에벤에셀. 에벤은 돌이라는 뜻이고 에셀은 도우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다. 사람들에게 절망과 소망과 끝이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천둥 소리와 같이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너희들이 회복하면 이와 같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전에 블레셋이라는 존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그 늘 괴롭히고 공격하고 압제하는 그런 대명사였어요. 법궤를 가지고도 못 이겼잖아요. 하루아침에 3만 명이 죽었잖아요. 완전히 공포의 대상이에요. 난공불락. 블레셋은 절대 못 이겨. 블레셋은 내가 절대로 이길 수 없어. 내가 절대로 정복할 수 없어. 그런 대상이 블레셋입니다. 그런 이미지가 블레셋이에요. 그런데 오늘 13절에 보십시오.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굴복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로 이길 수 없었던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블레셋. 그 블레셋이 굴복했다.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리고 여호와의 손이 3일 4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다.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어떤 역사냐? 굴복하는 역사, 들어오지 못하는 역사, 막으시는 역사.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하고 우리의 삶에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이 역사하실 때 이런 영적인 승리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가 우리에게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원수가 다시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원수를 막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역사에 따른 우리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원수가 정말 우리를 압제했던 조금 넘보기 힘들었던 우리 인생의 문제들 또 우리 삶 속에 늘 패배해왔던 대상들 우리가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또한 이 에벤에셀이라는 장소는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아주 치욕적인 장소예요. 그 앞장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처음 싸웠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에벤에셀이에요.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쳤어요. 거기서 싸웠습니다. 거기서 첫 전투에서 4천 명이 죽고 두 번째 전투에서 3만 명이 죽었던 장소가 그 근방이에요. 에벤에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그 대패했던 정말 처참하게 패배했던 그 장소에서 다시 하나님이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로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패배했던 곳에서, 우리가 좌절했던 곳에서, 넘어서지 못했던 곳에서, 완전히 무너져서 회복할 수 없었던 그런 실패의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바로 우리가 한번 실패했던 그것은 다시 도전하기가 어렵잖아요. 더군다나 이렇게 완전히 그냥 대패했던, 다시 솟아날 소망이 없었던 그런 장소였잖아요. 에벤에셀이. 근데 하나님은 이런 압도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잘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사모함으로 예배하며 자기 우상을 버린 것이, 바로 이것이 영적인 회복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 삶을 회복하게 하시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패배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 바로 그 문제에서, 바로 그 장소에서, 바로 그 때에 하나님이 그 장소를 다시 회복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서 빼앗긴 그 장소, 하나님이 에벤에셀의 역사로 다시 회복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주어지게 하신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회복의 역사입니다. 원수가 굴복하고 이제 감히 이스라엘 지역을 넘보지 못하는 그런 승리가 임하게 되었죠. 이것만으로도 참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승리가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원수가 공격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게 굴복하고 또 넘보지 못하고 또 막아서는 이런 역사가 있었을 뿐 아니라 어떤 역사를 주시느냐? 성읍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성읍이 회복되는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동안 이 원수로부터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습니까? 20년 넘게 완전히 눌려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굴욕적인, 치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될 때, 이전에는 이가봇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하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니까 성읍들, 도시들, 영역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1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원래는 어디, 누구 땅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땅이었어요. 원래는 자기 영토였어요. 자기가 갖고 있었던 곳이었어요. 내 거였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뺏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시는 그런 때,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지는 그런 때 어떻게 하시는가? 빼앗겼던 것들이 다시 찾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때 우리 삶 속에서 원수에게 빼앗겼던 실제적인 영역들이 다시 우리의 삶 속에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네요. 원래 우리 거였는데, 원래 내 거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던 어떤 우리의 뭐 은사들, 또 우리의 역사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들, 하나님의 좋은 선물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영적인 어떤 좋은 것들이 원래 우리 거였는데, 근데 원수가 다 뺏어가 버렸어요. 그 빼앗기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아무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 여기는 원래 이 영역은 원래 우리 땅이 아니야. 그냥 블레셋이 통치하고 있는 곳이지. 나는 이것은 원래부터 그랬어.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이런 그 원래 우리 거였던 아우 은사가 회복되고, 우리가 뭐 은혜를 받고 그러면 또 은사가 회복되잖아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좋은 것이 막 회복되잖아요. 우리 속에 있었던 은사들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뭐 더 좋은 것이 주어진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는 뭡니까? 원래 우리 거였다는 거죠. 원래. 원래 우리 거였어요.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원래 우리가 마땅히 누리고 행하고 취하고 다스리고 해야 했던 영역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영역들이 올 한 해 가운데 빼앗겼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은 거기 14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평화가 있어. 샬롬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모리 사람은 원래 가나안 지역에 살았던 그 가나안 민족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민족들과는 철천지 원수관계,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보면 평화가 있었더라 그랬죠. 휴전하였더라, 잠시 싸움을 중단했더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남북한이 지금 평화가 아니죠. 휴전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늘 긴장 상태, 싸움을 준비해야 되는 이런 상태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평화라고 했어요. 평화. 평화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압도적인, 그러니까 어떻게 평화가 주어지겠어요?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손이 강하게 막으시니까, 하나님이 압도적인 권능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주어지니까, 그 가운데 무엇이 주어집니까? 평화가 주어집니다. 모든 분쟁이 사라지고, 모든 싸움이 사라지고,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평화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두 번째는 이제 리더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영역들이 회복이 되고, 주어진 삶 속에서 평화가 참 성취되고 그렇게 하면서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평화가 있었더라 이렇게 하면서 7장이 마무리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7장이 어떻게 마무리되냐면 사무엘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7장이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사역을 설명하면서 마무리하는데 그러니까 흑암의 시대와 같았던 엘리의 시대가 지나가고 사무엘의 지도자로 세워졌음을 선언하면서 7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 에벤에셀 전쟁 사건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벤에셀의 역사가 있을 때 영적 전투의 승리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보면 이 결정적인 열매가 무엇이냐? 리더가 세워지는 겁니다. 영적인 권위자, 영적 지도자의 리더십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계속 나오는 말이 뭡니까? 다스렸다. 17절에도 다스렸다. 16절에도 다스렸다. 다스렸다는 것은 재판하고 통치했다 이런 뜻입니다. 지역을 순회하는 어떻게 보면 지역 전체를 다스리는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는 최고의 리더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벤에셀 전쟁 이전까지는 사무엘은 어떤 리더였냐면은 말씀을 증거하는 그 장막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런 리더였습니다. 제사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영적인 리더의 사역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미스바 전투 에벤에셀 전투 이후에는 어떤 사역을 하냐면 이스라엘을 실제적으로 다스리는 통치자 왕의 권세를 다스리는 이런 실제적 통치의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스리는 리더십 이런 권위는 언제 주어지는가? 바로 영적 전투를 통해서 리더십이 주어진다는 거죠. 어떤 이 세상에 이런 그 처세술이나 이런 교육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 리더십은 바로 영적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전투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 리더의 리더십이 세워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권세가 주어지는 거죠. 17절에 보시면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스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어느 공동체도 마찬가지지만 공동체의 문제는 리더의 문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리더의 문제가 아니라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어느 공동체나 리더는 있습니다. 리더는 존재하죠. 다스리는 리더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리더십은 모든 리더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죠. 엘리 시대에도 엘리라는 리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 시대는 영광이 떠나는 시대, 리더십이 없는 시대였죠. 그러나 사무엘의 시대는 이제 어떤 시대가 됩니까? 에벤 에셀의 시대, 다시 영광이 회복되는 시대, 이런 시대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 리더 한 사람이 바뀐 거예요. 리더 한 사람이 교체됐는데 이스라엘은 어떤 역사는 놀라운 회복 역사, 영적인 대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 한 사람이 한 공동체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민족을 바꾸고 사람들을 바꾸고 주변 민족까지 이방 민족까지 바꾸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블레셋이 감히 넘볼 수 없고 아무리 사람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이런 그 정세를 국제 정세를 다 바꿔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리더십을 부여하셔서 우리가 가고 있는 그곳마다 캠퍼스, 직장, 또 가족, 또 친척, 친구 가는 곳마다 우리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사무엘과 같은 리더가 아니라 리더십이 있는 영적인 권세가 부여되는 그런 리더로 이번 한 해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새롭게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한 리더 한 사람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팀과 셀이 정말 우리 그 셀의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셀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또 주변 셀이 변화되고 팀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 사무엘은 이제 엘리 시대를 끝내고 다시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다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게 됐죠.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바꿔지는 전환기를 이끈 마지막 리더가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사역은 이와 같이 통치하는 리더, 사사의 사역,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사역, 또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예배하는 예배자의 제사장의 사역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사역했다는 거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에게 오신 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엘리 시대의 삶입니다. 리더는 있는데 리더십은 없고 제사장은 있지만 제사는 없고 리더가 있으나 말씀과 이상이 희귀한 또 이 세상과 같은 블레셋에 철저히 패배하는 그런 시대.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시대를 그냥 두시지 않으셨죠.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시대를 마감하게 하신 것처럼 사무엘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왕으로 세워주시고 통치자로 세워주시고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목자가 되셔서 이제는 우리와 새 언약을 세우시고 새로운 왕국 백성을 왕국을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이제 회복될 것이다.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영원토록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에벤에셀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선포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정말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올 마지막 때는 정말 하나님이 참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군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것까지 역사해 주셨습니까? 나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간증하고 에벤에셀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